9장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과 사이의 약속을 다윗이 잘 지켜나간다라는 내용이 이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없애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전쟁을 시도할 때 다윗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거린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고 자기 가문이 패배하게 될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내 집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당신의 자비심을 거두지 말아달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 가족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당신의 사랑과 나를 향한 우정을 생각해서 내 가족을 돌보아 달라라는 유언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은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위로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자기와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내부의 권력 투쟁에 열중이었던 신하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축출해내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이 사울의 후손들을 없이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서 다윗이 마음고생이 많았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태풍처럼 한 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조용히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 가정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손 중에 누가 남은 사람, 한 사람이든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는데 자신은 몸이 성치 못한 다리를 저는 사람이어서 지금 어느 마을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머비보셋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때 불려왔을 때 머비보셋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 이제 오늘이 내 끝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숨어 살다가 이제 들통이 났으니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잘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들처럼 그렇게 왕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게 하면서 사울의 소유로 있었던 모든 전답들을 다 므비보셋에게 넘겨주고 또 사울의 모든 종들도 다 므비보셋에게 넘겨주어서 그의 이후의 삶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든지 그 약속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공공한 처지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사랑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진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되어서 온 광야로 동굴 헤매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요나단은 몰래 사람을 보내거나 신호를 보내가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도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생을 살다가 일찍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요나단의 우정 또는 그의 돌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늘에 있는 요나단이 볼수 있다면 보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보기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정거린 그 모습에 존경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근본 자세와 매우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사정이 다급해지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까? 근데 그 약속들이 사정이 바뀌게 되면 다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못한 채 때로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바빠 허둥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늘 마음에 염두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운한 것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꼭 지켜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베풀어 준그 은혜는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라고는 천륜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뒤엎으면서까지 요나단을 배려하고 다윗을 배려하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방귀를 들고 광야로 쫓아내고 그런 그 시국에 왕의 아들 왕자가 그것도 가장 잘하면 자신이 왕이 될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하는 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려 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결코 일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동성이나 진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장 참혹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데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왜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고 왜 부활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가 어느 날 주님 만나자마자 성한 사람이 되고 제정신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도 무덤 앞에도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쓰다듬으시고 보호하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자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되어가는 것이 끝까지 사울 가문과 전쟁 구도를 가져가고 남은 씨 하나라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남 후손들을 찾고 그렇게 했으면 그 왕국의 앞날이 평안했겠습니까? 적이 적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들고 원수 갚을 때마다 한이 쌓이고 적개심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갚으려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가 평안한 시대가 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단합된 그런 나라로 견고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받은 사랑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왕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평생 살아가도록 하고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이 므비보셋 앞으로 돌려주어서 앞으로 그 후손들이 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먹고 마시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한 다윗의 배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를 격리시키는 거죠. 자, 권력 주변에는 항상 어리석은 이 권력층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에 므비보셋을 자연인 한 사람으로 민가에 살게 하면 그 곁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할아버지가 왕인데 이게 다 왕국이 당신이 차지해야 될 왕국인데 하고 이런저런 말로 부추기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아침에 쉽게 넘어가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여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조차를 막아서 시험에 드는 것을 예방해 주는 조치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장애인입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이 전 정권의 사울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서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죽임을 많이 당해요. 그만큼 옛날 사울의 정권이 악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원수를 많이 맺었다는 것이 죄 없는 사람 많이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므비보셋이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왕궁 안에 불러들여서 그를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나라 안의 대결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라 안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려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과의 부추김에서부터 그를 격리시켜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손길에서부터도 지키려 하고 다윗의 생각이 과거를 문제 삼고 징벌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라 안의 평화를 도모하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요나단을 대하듯이 므비보셋을 대하면서 그렇게 지난날의 우정도 기억하고 은혜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아침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남을 억압하고 이겨야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가시처럼 생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속이 편해지는 것도 그래야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갚고 가능하면 옛날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평화로운 마음을 본받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